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가 미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지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워싱턴에 있는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 진보센터에서 행한 연설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이라크 전쟁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 합의 반대자들이 2천만 달러를 들여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고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 합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공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는 오는 9월 실시되는 표결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를 거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의회의 반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31일 도쿄에서 북핵 핵 문제 6자회담 차석 대표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한일 3개국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과 대화 노력을 병행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시드니 사일러 국무부 북핵 특사와 한국의 김건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 그리고 일본의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이 참석했습니다. 세 사람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 노력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북부의 한 팔레스타인 가족이 사는 집에 31일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생후 18개월 된 팔레스타인 영아가 숨졌습니다. 이날 사건은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존에 사는 극우 성향 이스라엘인이 화염병을 던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날 화재로 부모와 4살 된 아들 한 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이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이 매우 끔찍한 테러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범행을 저질렀든 간에 테러 공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정부에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 정부가 정착촌 주민의 테러리즘 면책을 부여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대학생들과 교수 등 지식인들이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안보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단체 실즈와 안전보장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학자 모임은 31일 도쿄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안보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일본 의회 주변에서 국민들을 얕보지 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다음 달 동해 인근 해상과 공중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중국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피터만 일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중국군 당국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해상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양국 간 합동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공중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 상륙 작전 훈련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번 훈련에 구축함과 호위함 등 군함 7척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 등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에 특효인 백신이 개발됐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관리들은 31일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진행한 임상실험 결과 새로 개발된 백신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실험은 세계보건기구와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이 주도했으며 약 100명의 에볼라 환자들과 이들과 접촉한 4천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백성원입니다. 2015년 8월 첫날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 전직 관리들이 북한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The one thing that North Korea holds the most dear is the survival.
올 하반기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공식 제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70살이 채 안 되며 한국에 비해 11살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최근 주요국 대사들을 통해 핵포기를 논의하는 대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런 핵합의 이후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같은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의향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들을 통해 핵무기 포기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란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interviews and statements are primarily preemptive. I believe that North Korean leaders are concerned.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 대학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은 30일 VOA에 북한의 기자회견과 성명은 주로 선제적인 목적이 있다며 이란의 핵 합의로 홀로 불량 국가로 남게 된 데 위기감을 느낀 북한 지도자들이 외부 세계에 북한은 특수한 경우이고 미국의 적대 정책의 희생양인 것으로 비춰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 씨도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이란 핵 합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ome people have suggested that a similar agreement might be possible with Pyongyang. And I think what's going on now is that
이란의 핵 합의를 계기로 일각에서도 북한과도 비슷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며 자신들은 이란과 같은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 북한은 향후 핵 협상에 핵 보유국으로 참가할 것이며 비핵화가 아닌 평화협정이나 군축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주장했습니다.
The one thing that North Korea holds the most dear is the survival and preservation of its regime.
북한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권의 생존과 보존이기 때문에 정권을 위협하는 조치가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해서 표적 제재를 강화하고 더욱 고립시키면 정권 유지의 위기감을 느낀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과 나머지 5자 간 핵 포기에 대한 입장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도 같은 이유에서 현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이 지금의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current statements don't represent anything fundamentally new on the part of North Korea. So the United States
국무부 한국 과장을 지낸 스트로브 부소장은 북한의 최근 성명들은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진정한 협상을 위한 문을 열어주면서도 북한에 대한 온갖 종류의 압박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로브 부소장은 이 같은 정책이 비록 시간이 걸리긴 해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30년 이상 개발한 핵 프로그램을 생존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이 주목해야 한다며 과거의 핵 포기 약속을 지키도록 북한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그럼에도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eed to sit down together as a group of five and think about how they changed the calculation.
자누지 대표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 회담 참가국들이 한데 모여 북한의 계산법을 어떻게 바꿀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상황이 훨씬 좋아질 것이란 점을 북한 측에 보다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오는 10월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여전히 긴장 고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37.1로 전분기보다 3.5포인트 올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지수란 한국의 통일안보 전문가 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남북의 평화 수준을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0은 전시 상태를, 20부터 40은 긴장 고조 상태, 40부터 60은 협력 대립 공조 상태를, 80 이상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교류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북한은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6.15 남북 공동행사 등 민간교류에까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한국 측이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과 9월 서울 안보대화 초청을 거부한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남북한이 만났지만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한국의 통일안보 전문가들은 이 같은 냉랭한 남북관계가 하반기에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연구위원입니다.
6.15라든지 8.15 그런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좀 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연급 부산이 되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꺾이는 거죠.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어떤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는 불안감들이 동시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예정돼 있는 데다 오는 10월 당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남북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따라 민감한 정치군사 현안이 아닌 비정치 분야의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추성근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북한이 요구해온 전단 살포 중단을 일정 기간 동안 막교 안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이나 5.24 제재 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같은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북한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금강산 일대 소나무들은 병해충에 피해를 입었지만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강산 현지 소나무들의 병해충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온 한국 산림 전문가들은 어제 이같이 밝히고 한국에서 약재를 지원하면 소나무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소나무 시료를 채취했으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한국의 산림과학원과 수목보호협회 소속 산림 전문가들과 현대아산 관계자 등 8명은 지난 29일 북한의 요청으로 금강산 소나무 병해충 실태를 공동조사하기 위해 방북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지역안보포럼에서 북한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납북자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또 몽골을 통한 대북 압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공식 제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NHK 방송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31일 총리 관저에서 정부 여야당 납치 문제 대책기관 연락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상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직접 접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돌려보내도록 북한 측에 강력하게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와 기시다 외상이 8월 5일과 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아세안 관련 회의 가운데 유일하게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회원국이며 ARF 외교장관 회의는 6일 열립니다. 기시다 외상과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해 8월 미얀마에서 열린 ARF 회의에서도 비공식 회담을 했습니다. 31일 열린 정부 여야당 납치 문제 대책기관 연락협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지난해 일부 해제한 대북 제재를 복원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대북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일본 국내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납치자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회적으로 몽골을 통한 대북 압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몽골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케베 츠토무 전 자민당 간사장은 30일 몽골을 방문해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에게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친서는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문제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한 바람이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북한의 납북자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라며 아베 총리를 몽골로 초청했습니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또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7월 초 김 제1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7월 4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국 간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고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공식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69.9세로 한국에 비해 11.5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50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경제사회국은 29일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15년 개정판에서 2015년 현재 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69.9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81.4세인 한국과 비교해 11.5세나 낮고 미국과 비교해서도 9살이나 낮습니다. 1990년에서 1995년만 해도 북한과 남한의 평균 수명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의 평균 수명은 70세로 한국에 비해 3살 정도 낮았지만 64.5세인 전 세계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서 2010년 북한의 평균 수명은 68.4세로 68.8세인 세계 평균을 밑돌았을 뿐 아니라 5년 전보다도 1.6세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기대 수명이 증가한 반면 북한은 오히려 낮아진 것입니다. 이는 1990년 중반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의 여파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극심한 식량난으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이로 인해 평균 수명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평균 수명은 2010년 이후 계속 길어졌지만 세계 평균에는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북한의 평균 수명이 2024년부터 세계 평균과 같아지고 2095년부터는 세계 평균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평균 수명이 2100년에 85.1세로 증가해 83.2세인 전 세계 평균보다 두 살가량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평균 수명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에는 못 미칠 것으로 유엔은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한국의 평균 수명을 2050년에 87.7세, 2100년에는 무려 93.6세에 도달해 전 세계의 평균 수명보다 10살가량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고령화를 겪을 것으로 유엔은 예측했습니다. 유엔은 현재 12.5%인 북한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24.4%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21.5%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북한의 평균 연령도 현재 33.9세에서 점차 늘어나 2050년에는 41세, 2100년에는 46세로 전망됐습니다. 평균 연령은 북한 주민의 나이를 모두 합해 전체 인구수로 나눈 수치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평균 연령은 한국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겁니다. 한국의 경우 2050년 평균 연령이 북한보다 13세 많은 53.9세로 전망되는데 이는 일본의 53.5세보다도 높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북한 인구는 현재 2,520만 명 수준에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 2050년 2,680만 7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어 2100년에는 2,5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 2035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100년에는 4천만 명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의 출산율은 2015년 현재 2명이지만 갈수록 낮아져 2100년에는 1.83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출산율이 1.26명으로 상당히 낮지만 점차 높아져 2100년에는 1.76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 역시 2015년 현재 1,000명당 22명이지만 갈수록 낮아져 2100년에는 2명으로 줄 것으로 유엔은 내다봤습니다. 이는 2100년 전 세계 평균인 7.4명보다는 낮지만 0.2명인 한국과 1.6명인 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의 의료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자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북한에서 수술을 받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가 29일 북한의 의료시설과 의사 명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국민을 위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자료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영국 외교부는 이번에 발표한 북한 관련 자료에서 북한의 의료시설들이 열악한 점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 병원들의 의료위생 수준이 기준 이하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병원에는 마취제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가능하면 북한에서 수술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중상을 입었을 경우 북한에서 치료받기보다는 귀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병원 입원이 불가피할 경우 평양에 외국인 전용 병원인 친선병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의 치과 치료시설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파견한 의료요원들을 감축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의 폭력 사태가 격화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리비아 남부 와디 알샤트 지역에 파견한 의료요원들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리비아의 라나통신을 인용해 리비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와디 알샤트시의 하산 칼리파 보건국장과 접촉해 현지 병원에서 일하는 북한 의료요원들의 감축 문제를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칼리파 국장에 따르면 이날 협의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현지에 주재하는 모든 의료 요원들이 함께 거주하는 방안도 채택됐습니다. 신화통신은 와디 알샤트에 25명의 북한 의료 요원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부족 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요원들이 리비아 내 극단적인 무장단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리비아 해안도시 시르테 인근에서 북한인 의사 부부가 납치됐습니다. 이 북한인 부부는 리비아 중부 내륙도시 잘루에서 출발해 이동하던 중 시르테 근처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추정세력에 납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지 인터넷 언론인 리비아 옵서버는 북한인 남성 의사가 60살이며 현지 북한 대사관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리비아 내 여러 세력들과 24시간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북한인 의사 부부의 석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건설 노동자 등 북한인 3,400명이 외화벌이를 위해 현지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2주년을 맞아 공군지휘관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이 대회에는 북한 전투기 대부분이 동원됐는데 대부분 1960년대 이전에 생산된 노후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 아래 지난 29일 강원도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진행된 북한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 대회에 참가한 북한의 공군기 목록을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미그 15와 미그 17 각각 3대, 미그 19 2대, 미그 21은 7대, 미그 23 1대, 대지 공격기인 수호이 1대, DN-18 6대, 그리고 미국제 헬기 500MD 4대와 AN-2 8대, 헬기 6대 등 총 43대가 대회에 동원됐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유일한 폭격기인 인류신 28 2대도 공개됐습니다. 이 중 옛소련제 전투기인 미그 17과 미그 21은 북한의 주력 전투기로 대부분 1960년대 이전에 생산된 노후 기종입니다. AN-2의 로켓 사격 모습도 공개됐는데 이는 구 동구권에서 농약을 뿌릴 때 사용된 것으로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이 기종을 약 300대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양욱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은 북한 전투기 숫자에 비해 전투력은 상당히 미흡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매우 높게 평가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 중에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그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전투기의 가장 핵심적인 세력은 역시 미그 21과 미그 17 정도고요. 각기 한 100대 정도 주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인 미그 29의 경우에는 뭐 40대가 안 되는 정도 숫자, 일부 관측에는 18대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기체 전체가 흰색인 참매 1호는 러시아에서 제작된 인류신 62호,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종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구형 전투기를 동원해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연 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입니다.
주민통합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고취시키는 것하고 대외적으로는 자기들이 이제 그러한 전투력을 과시함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북한의 공군지휘관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화가 이퀘대, 백남준과 함께 20세기 화가로 꼽혔던 예술가인데요. 하지만 1953년 월북하면서 대중에게 잊혀졌고 또 북한에서도 그의 친형 이여성이 김일성 주석의 정책을 비판하다가 숙청되면서 공개적으로 거론이 금지됐습니다. 이 비운의 화가 이쾌대를 재조명하는 전시가 서울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부부가 본인들 자화상인 줄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 보니까 딱 맞는 것 같네. 그쵸? 본인들이 하는 게임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공관. 20세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이쾌대의 대규모 회고전 거장 이쾌대 해방의 대서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백남준과 함께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로 손꼽히는 이쾌대 작가는 대중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6.25 한국전쟁 이후 1953년에 월북을 했기 때문에 이쾌대라는 이름 석자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혔습니다. 이쾌대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 되던 이 작가는 지난 1988년 해금이 된 이후에야 서서히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잊혔던 화가를 오늘날 다시 주목하는 건 그의 그림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서를 담고 있고 민족과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의 김혜진 학예연구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광복 70년을 맞이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준비한 거장 이쾌대 해방의 대서사라고 하는 전시입니다. 이쾌대 화가는 한국 근대화단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화가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화가입니다. 해방 이후에 그린 군상이라던가 푸른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과 같은 몇몇 작품들은 한국 근대화단의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주목받아왔지만 나머지 작품들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가 되거나 많은 그 조명을 받지 않았었는데요.
1913년 경북 칠곡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쾌대는 서울 휘문고보를 졸업한 후 갓 결혼한 아내 유가봉과 일본으로 건너가 제국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배웠습니다. 이번 회고전의 첫 부분인 사랑을 그리다가 이 시기인데요. 이쾌대는 유학기간 동안 자신의 아내를 수없이 그렸습니다.
이쾌대는 학창시절부터 인물화에 굉장히 뛰어났던 화가인데요. 그 인물화를 숙련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부인의 초상화를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두 번째 부분인 전통을 탐구하다에서는 점차 과감한 색면 처리와 밝은 색채, 검은 필선 등 새로운 시도를 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41년 신미술가협회라고 하는 순수미술 동호회를 결성하고 해방 직전까지 1944년까지 약 4년 동안 활동했었던 그 신미술가협회 시절에는 굉장히 맑고 명랑한 색채 그리고 굉장히 서정적인 주제들을 그림으로 그렸던 시기인데요. 이쾌대의 예술활동 시기 중에서 가장 이쾌대가 아무런 그 고민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를 다루었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 시대를 끌어안다는 1945년부터 월북하기 전까지의 작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해방 이후에 그 한국 미술이 나아갈 방향 을 고민한다던가 혹은 굉장히 지쳐있고 어떤 그 파국의 좌우익의 이데올로기 갈등에 의해서 굉장히 혼란에 빠져있는 그 한국의 대중들에게 힘을 불러일으켜서 이들을 일으켜 세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화가입니다.
1953년 남북한 포로 교환 때 북한을 택한 이쾌대는 북한으로 건너간 뒤에도 화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1년 국가미술전람회에 송아지를 출품한 것을 끝으로 이후의 행적이 전하지 않는데요.
월북한 이후에 한동안은 그 북한의 그 대표적인 그 미술가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요. 조선미술가 동맹이라고 한 단체의 그 회원으로서 여러 차례 국가 전람회에서 상도 받고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쾌대가 61년 이후에 그 행적이 묘연해진 이유 중에 하나로는 1958년경에 그 이쾌대의 형인 이여성 씨가 그 김일성 중심의 그 북한 공산주의에 반대를 하면서 종파론자로 숙청이 되거든요.
남북한 양쪽에서 금기 화가로 낙인 찍히고 한때 역사에서도 지워졌던 화가 이쾌대를 다룬 이번 전시는 반세기 동안의 어두운 과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쾌대라는 작가를 처음 접한 관람객들이 많은데요.
항상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보고 아, 이분이 어떤 시대에 이렇게 살았었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모르고 왔거든요. 그림을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부인 그림을 되게 좀 많이 그렸다라고 아까 그 작가 소개하는 거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시를 본 관람객들은 그의 과거 행적보다는 그의 작품 자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케드의 군상이라는 그림은 또 한국 미술사에 있어서 또 유례가 없는 걸작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케드의 전시가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 붓질이 되게 과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다 색깔이 잘 표현돼 있고 그래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작가가 특히 이제 인물 그린 부분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인물의 표정에서 작가의 어떤 마음 같은 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한국적 서양어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이케드 작가. 월북화가라는 편견을 내려놓고 새롭게 조명하고자 마련된 이번 전시는 11월 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세계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보죠.
중국 베이징이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관리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가 사상 처음으로 야생 동식물에 대한 밀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베이징이 세계 올림픽 사상 최초로 하계 올림픽에 이어 동계 올림픽까지 치르는 유일한 도시가 됐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까지 하계와 동계 올림픽을 모두 유치한 도시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시진핑 정부로선 따라서 뭐 상당히 고무됐을 것 같은데 베이징이 어떻게 2022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죠?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가 31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총회를 열고 개최지 선정 투표를 했습니다. 경쟁 도시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였는데요. 베이징은 전체 85표 가운데 44표를 얻어 40표에 그친 알마티를 제쳤습니다.
예, 거의 박빙의 승부였군요.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추운 날씨와 적설량을 감안할 때 베이징은 알마티에 적수가 안 된다며 적극 유치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알마티는 단독으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지만 베이징은 160km나 떨어진 장지아, 코우 등 두 곳에서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끝까지 홍보전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친환경적인 인공눈으로 부족한 눈을 메울 수 있고 경제력과 동계 스포츠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베이징이 훨씬 낫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번 베이징 선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베이징이 겨울 스포츠의 지속 가능성과 동계올림픽 유산 또 개체 준비의 투명성에 더 강력한 초점을 맞춘 게 선정된 이유로 평가했습니다. 또 2008년 하계올림픽 때 사용했던 시설들을 다시 활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네, 베이징 분위기 뭐 짐작이 가는데요.
네,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가 축제 분위기인데요. 베이징올림픽유치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IOC 같은 결정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 중심의 지속가능하고 경제적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앞서 1분가량의 홍보 영상을 통해 올림픽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진핑 시 주석은 베이징이 동계올림픽을 통해 중국과 세계 시민들 간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면서 환상적이고 특별한 올림픽을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런데 동계올림픽 유치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로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이 늘 단골 후보지였는데 이번엔 좀 잠잠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2년 전만 해도 베이징이나 경쟁 후보였던 알마티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뮌헨과 스웨덴의 스톡홀름, 폴란드와 스위스 등 4개 나라가 유치를 신청해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게다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한국의 평창이 아시아이기 때문에 같은 대륙에서 잇따라 올림픽을 치르지 않는 최근의 경향도 유럽에 더 무게가 쏠리도록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아시아의 두 도시가 최종 경쟁 후보가 됐단 말이죠. 뭐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네, 유럽의 4개 도시가 모두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유치를 포기했기 때문인데요.
예.
가령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무려 51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행사로 기록됐는데요.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경제적 타격 등 그 후유증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적 상황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올림픽 유치가 위기를 더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후보자들이 신중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반면 베이징은 기존 시설을 재활용해 개최 비용을 15억 달러로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자, 이런 배경에서 치러지는 베이징의 2022 동계올림픽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라 안팎에 여러 의미가 있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국내적으로는 중국의 꿈을 주창한 시진핑 정부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 부강한 나라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모든 인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었는데요.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가 그런 구호에 추동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럼 국내적인 영향구에 나라 밖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죠?
올림픽의 아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지적입니다. 2018년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또 2020년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 그리고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아시아 세 나라가 올림픽을 잇따라 치르는데요.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올림픽, 특히 동계올림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많이 들어 주로 서방 국가 등 선진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룬 아시아가 부상하면서 그 대안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의 그 범세계적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IOC 역시 매우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예.
베이징이 이번에 개최지로 선정된 이유 역시 그런 배경이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 인근에 있는 3억에 달하는 인구가 올림픽을 통해 동계 스포츠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동계올림픽, 동계 운동 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 하지만 이번 베이징의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고요.
네, 국제인권단체들이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자칫 이런 인권 유린을 정당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 본부가 있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올림픽의 표어인 더 높이, 더 빨리, 더 강하게는 역설적으로 중국 정부가 인민들의 인권을 탄압할 때 완벽히 부합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베이징 선정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의 인권, 반체제 인사, 소수민족 탄압 등에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역시 중국 관련 얘기군요.
네, 시진핑 정부가 관리들에 대한 반부패 투쟁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거보슝 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대한 사법 처리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거보슝은 중국군 간부들의 부패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인사입니다.
네, 중국 당국이 거보슝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습니까?
네, 신화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중국 중공중앙정치국회가 30일 거보슝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 공산당 당적을 박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이 앞으로 법적 처벌을 내릴 예정입니다.
중국 관리들에게 당적 박탈은 상당한 수모이고 또 치욕이다, 이렇게 중국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보슝이 어떤 혐의로 당적까지 박탈당했죠?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게 가장 큰 혐의로 지적됐습니다. 정치회의는 거보슝의 이런 뇌물 수수는 당규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사정 바람이 군부에까지 매섭게 불어 닥치는 것으로 봐야죠.
네, 그런데요, 올해 들어 중국군의 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은 장성급 인사만 40명 가까이 된다고 중국 관영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쉬차이 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방광염으로 숨졌는데요. 거보슝과 쉬차이 허우는 후진타오 전 정부시설 중국 군부대 직업군인 서열 최고위직 인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2013년에 퇴임했지만 이렇게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지낸 거물들이 부패 혐의로 물러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군인사뿐만이 아니고요, 지방 고위 관리들에 대한 사정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신화통신은 31일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양웨이저 전 난징시 당서기와 초우어 전 원난성 부기서의 당적을 박탈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주거나 승진 등에 관여한 혐의인데요. 장유진 전 환경보호부 부부장 역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중국 신문망이 전했습니다.
네, 이게 다 시진핑 주석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당 원로나 군부 고위직에 관계없이 성역 없는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산당이 부패하면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시 주석의 철학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때문에 공산당부터 강한 정신무장을 해서 법에 따라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단호하게 뿌리뽑아 안정된 개혁을 이루겠다는 얘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정부패 척결을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중국 국민들도 당연히 이런 시 주석의 사정을 크게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시 주석이 이런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시진핑 주석은 측근들을 계속 요직에 앉히면서 영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은 과거 저장성 당서기 시절 선전부장을 맡았던 천민호를 구이저우성 성장으로 시 주석의 부패 척결을 충실히 이행했던 자오커즈 구이성 서기를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 서기로 임명하는 등 자기 사람들을 속속 정부 요직에 기용하거나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이런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덩샤오핑 같은 선대 지도자 반열에 오르려는 야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알려주시죠.
네, 유엔 총회가 30일 사상 처음으로 야생 동식물에 대한 밀력과 불법 거래 척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코끼리와 코뿔소 등 야생 동식물에 대한 밀력과 거래가 늘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척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결의안이 어떤 경위로 발의됐습니까?
이 결의안은 아프리카의 가봉과 독일이 발의했고요. 다른 70여 개 이상의 나라들이 공동 서명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가봉 외무장관은 이 결의안이 2년 이상의 노력 끝에 결실을 이뤘다며 역사적 행보라며 강력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짐바브웨에서 발생한 수컷 사자 세실 사건이 이번 결의 채택에 큰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입니다.
네, 세실 사건, 이게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국민 사자로 불리며 인기를 끌던 세실이 미국 사냥꾼에 의해 무참히 살해돼 국제적인 공분을 야기했던 사건인데요. 짐바브웨 경찰은 수사 결과 야생동물 사냥을 즐기는 미국 치과의사 월터 파모와 그가 고용한 짐바브웨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예, 어제 채택된 결의안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야생 동식물에 대한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척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 거래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또 관련법을 강화하고 중대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독일의 유엔 대표부 대사는 기자들에게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 규모가 더 커지고 있고 일부는 테러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24도, 낮 최고 27도가 되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는 26도로 예상됩니다. 강계 역시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는 20도, 낮 최고 26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해주는 흐린 가운데 주로 아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6도. 개성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다 오후 들어서 구름이 많이 끼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 24도, 최고 기온 26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흥은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3도. 장진, 해산 두 지역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장진은 최저 16도, 최고 19도에 머물겠고 해산은 최저 18도, 최고 22도가 되겠습니다. 원산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최저 22도, 최고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는 동해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와 먼 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역시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8월 1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가 미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지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워싱턴에 있는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 진보센터에서 행한 연설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이라크 전쟁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 합의 반대자들은 2천만 달러를 들여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고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 합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공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는 오는 9월 실시되는 표결에서 이란과의 핵 합의를 거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의회의 반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31일 도쿄에서 북핵 핵문제 6자회담 차석 대표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한일 3개국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과 대화 노력을 병행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시드니 사일러 국무부 북핵 특사와 한국의 김건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 그리고 일본의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이 참석했습니다. 세 사람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 노력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북부의 한 팔레스타인 가족이 사는 집에 31일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생후 18개월인 팔레스타인 영아가 숨졌습니다. 이날 사건은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에 사는 극우 성향 이스라엘인이 화염병을 던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날 화재로 부모와 4살 된 아들 한 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이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이 매우 끔찍한 테러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범행을 저질렀든 간에 테러 공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정부에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 정부가 정착촌 주민의 테러리즘에 면책을 부여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다음 달 동해 인근 해상과 공중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중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피터만 일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중국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해상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양국 간 합동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공중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 상륙 작전 훈련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대학생들과 교수 등 지식인들이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안보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단체 실즈와 안전보장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학자 모임은 31일 도쿄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안보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일본 의회 주변에서 국민들을 얕보지 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은 무력과 폭력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얻는 것은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의 특효인 백신이 개발됐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관리들은 31일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진행한 임상실험 결과 새로 개발된 백신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의학전문지 란셋은 이 같은 내용의 실험 결과와 분석 내용을 최신 호에 게재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